The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o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2월 15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SBS 라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계 소식 살펴보는 데일리 오버뷰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이민부에 비자를 신청합니다. 간혹 쉽게 비자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또 오랜 처리 시간 등 때문에 불만과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자 취득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민 전문가들이 전하는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10가지 비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진선 프로듀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비자 신청은 정확하게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할지 뭐 선택하는 일부터 또 양식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또 인터뷰까지 아주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비자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수천 명이 근로비자, 가족비자, 학생비자, 이민비자 등을 신청하는데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비자 사기나 부적격 등의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신청자가 일부 있지만 다수는 단순 실수나 불일치, 오해 등으로 인해 비자를 받지 못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비자를 신청하는 일이 복잡하고 부담이 큰 절차이고 잘못하면 큰 돈과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부가 원하는 것과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 비자를 뭐 직접 신청해 본 분이라면 비자가 나오기까지 뭐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큰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사업비자나 파트너비자, 또 가족비자, 학생비자 또는 또 근로비자를 신청하는 분들 도움이 될 만한 성공적인 비자 신청을 위한 비법 10가지.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비법 어떤 게 있나요?
네, SBS 벤 윈저 기자가 브리스번에 있는 더 마이그레이션 플레이스의 지키 벤틀리, 애들레이드에 있는 마이 마이그레이션 에이전트의 글렌 레이너, 그리고 시드니에 있는 마이그레이션 다운 언더의 로이나 프라사드 이렇게 이민 전문가 3명에게 호주 비자를 성공적으로 신청하는 비법 10가지를 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증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근로비자, 가족비자, 사업비자는 특히 입증 자료가 많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비자를 받으려면 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자격과 경력을 입증하고 자산 보유를 보여줘야 합니다.
네.
윈저 기자가 조언을 구한 이민 대행인들은 비자 신청자가 하는 모든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핵심만 정리하자면 법원이 증거를 살펴보듯이 이민부가 단순히 신청자의 말만 믿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일관되고 또 의구심을 일으키지 않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뭐 자료에 따라서 신뢰도랄까요? 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발급한 문서가 매우 중요하고요.
네.
당연한 일이겠지만 공문서가 사문서보다 더 큰 무게를 갖습니다.
네.
그해의 소득, 원천 징수된 세금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그룹 서티피켓이라고 하죠.
네.
네, 그리고 세금 환급, 은행 거래 기록, 급여 명세서 등은 고용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업비자 신청자는 복잡한 회사나 신탁 계약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벤틀리 씨는 사업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부자임을 보여줘야 하는데 돈이 신탁에 맡겨지거나 타인의 명의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며
네.
그런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신탁이나 회사 구조를 잘 아는 이민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 파트너 비자의 경우에도 뭐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류 많이 요구하죠?
그렇죠. 파트너 비자의 경우에는 이민부가 두 사람이 진짜로 파트너 관계에 있는지 또 그 관계가 지속적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들어있는 요금 고지서, 은행 계좌 같은 서류가 도움이 되지만 부부 중에도 공동 계좌조차 없는 부부가 일부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 증빙 서류도 인정됩니다.
네.
벤틀리 씨는 두 사람의 가족, 친구로부터 받은 서면 진술이 증거로 이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아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적는 게 중요하다며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기록 같은 것을 검색해서 정확한 날짜와 다른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 게 좋고 모든 진술서 내용을 서로 교차 확인해서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글렌 씨의 경우에는 비자 처리를 기다리면서 주기적으로 증거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사진이나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기록 같은 것을 업데이트하면 담당자한테 이 비자와 그 파트너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증빙 자료에 대해서 꽤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다음 조언 뭡니까?
네, 일관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민부는 제출한 정보를 교차 체크하고 과거 비자 신청 기록과 정부 기록을 통해 비자 신청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나쁜 의도가 없고 실수로 생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순을 해명해야 해서 비자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데 비용이 들고 최악의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위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너 씨는 과거 양식이나 신청서를 보관하고 나중에 참조해서 일관성 있게 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네. 학생에서 졸업자 또 영주권까지 가는 경우처럼 일부 이민 경로에는 다수의 신청 과정과 비자가 포함되는데 이때 모든 신청서에 담긴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비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네. 세 번째 비법은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확성은 이민 전문가 3명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네. 프라사드 씨가 99% 정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이메일, 페이스북 페이지처럼 신청자가 갖고 있는 모든 기록을 살펴봐서 정확한 날짜와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교차 체크를 통해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부주의한 실수나 간과로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요. 벤틀리 씨는 가끔 고객에게 컴퓨터를 본인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그 컴퓨터 기록을 검색해서 모든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정확한 내용 기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 네.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또 일관되게 신청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비자 처리가 훨씬 더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솔직하라. 앞에 비법처럼 좀 당연하게 들리지만 아주 중요한 조언인 것 같은데요.
네, 전 과정에 걸쳐 아주 솔직하고 진실성 있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고 네. 또 부정직하게 행동하다 발각될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민부가 추가 신청서 제출을 금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래 비자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레이너 씨는 뭔가를 공개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것보다 숨기려고 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훨씬 크고 지금 정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공유하며 누락된 사실을 찾아내기 때문에 모든 고객에게 솔직하라는 조언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신원과 인성평가 양식인 양식 80을 작성할 때 솔직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레이너 씨는 서류가 없으니까 주소를 빼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프라사드 씨와 벤틀리 씨는 모든 전과 기록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벤틀리 씨는 본인의 인성에 관련된 것은 20년 전 했던 음주운전 기록처럼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솔직하게 밝혀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 신청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이 비자 신청 금지될 수도 있다고 하죠?
네, 프라사드 씨 설명에 따르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하면 네. 10년간 비자 신청이 금지될 수 있고 다른 중요한 정보에 관해 거짓말을 하면 3년간 비자 신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이 금지 처분이 번복될 수도 있지만 일단 금지 통고가 나온 후에는 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허위 문서를 제출하면 아주 신속하게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레이너 씨는 진짜와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위조된 허위 영어 성적 증명서를 본 적이 있는데 이민부가 원래 평가자와 점수,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확인하고 호주 정부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면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비법은 뭔가요?
잘 정리하라입니다. 정리정돈을 잘해서 서류를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제시하면 비자 처리가 신청자와 심사원 둘 다한테 더 빠르고 수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문서에서 관련된 부문의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고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파일이 모두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네. 번역이 필요한 서류는 모두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를 최대한 보기 좋게 또 담당자가 이해하고 소화하기 쉽게 만드는 것은 결국 본인한테 이로운 일이 됩니다. 네. 디지털 파일의 경우에는 여권, 경찰 신원 확인, 진단서처럼 정확한 파일명으로 저장해서 업로드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서류를 다시 제출하거나 이용해야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언제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런 기록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비법으로 넘어가죠. 앞서 짚어보니 일관성과 또 관련된 내용이군요.
네, 공공기록과 소셜미디어 프로파일 간의 불일치를 인지하라는 건데요. 네. 이민부가 공공기록과 소셜미디어 프로파일을 검색하고 과정을 이수한 교육기관에 연락해서 교육기록을 확인한다는 점을 신청자가 인지해야 합니다. 네. 일부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타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민부에서 제기할 만한 문제를 미리 파악해서 이를 해명하는 게 가장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네.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네, 벤틀리 씨가 언급한 사례인데요. 네. 동성 커플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동성애 혐오를 우려해서 페이스북에 두 사람 간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네. 이민부가 두 사람이 진짜 연인 사이라면 이를 페이스북에 기재했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이런 유형의 모순된 내용은 이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벤틀리 씨는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연방법원이 페이스북 프로파일을 보고 한 난민 희망자의 비자를 거부한 일이 있는데요. 네. 페이스북 프로파일에는 무슬림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서에는 크리스천으로 개종했다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소셜미디어를 포함해서 모든 내용들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사실대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비자 취득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자, 다음은 뭔가요?
네, 다음으로 시기와 기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네. 이민부가 봐주지 않고 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와 제출 규정을 잘 인지하고 이를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신청 첫 단계에서 영어 시험을 통과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비자가 일부 있는데 네. 시험 점수를 잘 받고서도 이를 신청서에 포함시키지 않아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기한과 함께 만료일도 숙지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파트너 비자의 경우 처리하는 데 12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고 처리 시점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네. 레이너 씨는 숙련 비자라면 최대한 빨리 검진을 받고 진단서를 받으려고 하겠지만 파트너 비자의 경우에는 몇 달 정도 미뤘다가 받아서 비자 신청서가 처리될 때 진단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리 시간차가 적어도 비자 신청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벤틀리 씨는 아주 소수의 경우 이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 고객의 경우 기한을 하루 넘겼는데 마침 제출 마지막 날이 주말이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선 기한을 꼭 맞추도록 하고 혹시 놓칠 경우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유용하겠죠.
네, 그렇군요. 다음 비법은 세부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 내용인데 앞서 짚어본 내용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네, 세부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예를 들어 날짜를 틀리게 기재하고 이민부에 제공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지시와 과정을 따르는 면에서도 중요한데요. 벤틀리 씨의 설명에 따르면 숙련 비자에서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숙련이나 직종의 카테고리를 정하는 일인데 비슷한 이름이 여러 개 있을 때 직관적으로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꼭 옳은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뭔가요?
네,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적합한 비자를 활용하라는 조언입니다. 네. 장기 체류할 생각으로 들어올 때는 처음 입국할 때부터 적합한 비자를 활용하거나 브리징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벤틀리 씨는 영구 체류하려고 들어올 경우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입국 시 소지한 비자 조건을 위반할 의도를 갖고 입국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경우 관광 비자가 취소되거나 입국이 불허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향후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라사드 씨는 사람들이 본인이 신청하는 비자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비자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호주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호주에 체류하다가 그게 장기 불법 체류로 간주돼서 나쁜 이민 기록으로 남는 사례가 실제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비법 설명해 주시죠.
네, 마지막 조언은 이민 대행인을 이용하라. 이런 조언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민 대행인 3명한테서 들은 조언이라서 뭐 어쩌면 당연한 내용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이민 대행인을 통해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등록된 이민 대행인은 가장 적합한 비자가 무엇인지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신청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해줍니다. 네. 이들이 이민법과 절차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등록된 이민 대행인이나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요. 이민부에 등록된 이민 대행인은 자체 행동 강령을 따라야 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비를 부과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고 맡은 일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습니다. 네. 또 등록된 대행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을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민부는 비등록 대행인이 고객을 사취하고 중요한 문서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성공 비법 다시 한번 좀 열거해 볼까요?
네, 증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일관되게 하라, 정확하게 네. 하라, 솔직하라, 잘 정리하라, 공공기록과 소셜미디어 프로파일 간의 불일치를 인지하라, 시기와 기한 규정을 따르라, 세부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라, 적합한 비자를 활용하라, 이민 대행인을 이용하라. 이렇게 10가지가 성공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데 유용한 조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진선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 전에 듣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